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22절에는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어떻게 통치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3절부터 29절은 남유다와 반대되는 북이스라엘의 왕, 그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 말씀을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요, 이두 왕은 똑같은 이 뼈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왕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래서 그 왕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통치하며 업적을 남겼는가?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최후는 어떠한가? 이렇게 세 가지 이 뼈대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 왕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성경이 이 왕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는가에 대해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다윗과 같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같지 않지만 그래도 준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정직하나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기록하는데, 5절에 보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설때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의 부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보복하는 행동은 뭐 옳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옳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5절에서 기록했다면, 반대로 6절에는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죽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였던 사람들에겐 보복을 가했으나, 그러나 그의 자손들에게는 연좌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왕은 긍정적이지만 또한 뭔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물론 부족했지만,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아마샤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그게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쉽게 말하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전쟁하자라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족이거든요. 서로 간에 침략하기보다는, 그래 비록 서로 간에 대조를 이루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 동족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왜 남유다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다른 열방이 아니라 왜 동족인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남유다 왕이, 물론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조금만 지나면, 한 몇십 년만 지나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샤 왕이,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어온 행동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마샤 왕의 행동을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반면에 부정적으로도 평가한다면, 이 전쟁을 걸어가는, 이 싸움을 걸어오는 남유다 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악하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열왕기서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싸움을 걸었는가? 그가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걸 근거가 없는데 지금 아마샤 왕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정당한 의도,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려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도가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아마샤 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역대기하 25장과 이렇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싸움을 걸기 전에 아마샤 왕이 에돔 왕을 처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그동안 참 걸리적거렸던 왕을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물리치자 이 왕이 쉽게 말하면 자만에 빠진 것이죠. 우리가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저 나라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 에돔에게 승리한 자만에 빠져 에돔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동하여 싸움을 일으키게 하셨고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상에 빠져 자만에 빠진 이 아마샤 왕이 취한 행동, 이게 아마샤가 했던 모든 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업적들도 있지만 아마샤의 업적을 이것만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에게 볼모로 사로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약탈당하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이 아마샤 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아마샤 왕이 그로 인해 풀려났다라고도 보고 아니면 계속해서 볼모로 잡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백성들 이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23절부터 29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마샤와 같은 기간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느냐? 23절하고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하고 24절,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 왕은 뭘 행했죠? 정직하게 행했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러나 비록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직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비참함을 받았던 아마샤 왕을 기억한다면 처음부터 악한 이 여로보암 2세,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정직한 왕이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했다면 처음부터 악한 왕은 볼 것도 없게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정당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던 기간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뭐 했다고요?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냐면은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를 이룬 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여호와보시기에 악한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경제적인 최전성기,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라는 이 거대 왕족을 무려 세 번이나, 앞에 왔었던 있었던 엘리사의 사건과 연결을 시킨다면 아마도 세 번 정도 물리쳤던 것 같은데,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여로보암 왕 2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받았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은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2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왕들과. 근데 그 뒤에가 포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싸운 업적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다메섹을 회복한 일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이라는 지역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맛이라는 지역은 솔로몬 왕이 전성기를 이룰 때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북쪽의 이 경계를 확대시켜 나갔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가장 긴 기간인 41년을 통치합니다. 마무리가 어때요? 긍정적인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냥 간추리면은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이 두 왕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으나 아마샤는 부족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는 게 1절부터 22절의 소결론이라면, 23절부터 29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비록 악하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왕을 바라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했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마샤 왕을 바라보면서 매우 악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어요. 악했으나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은 그는 악했고 마지막까지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했으나 여호와의 은혜로 인해 나라의 부흥을 경험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마샤 왕이 부족했으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거든요. 그에게는 징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여로보암 왕 2세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정당합니까? 저는 이게 조금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후에 어긋났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비참한 최후를 허용하시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로보암 왕 2세에게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는 처음부터 악했고 계속해서 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비참한 최후를 허락하시고 징벌하셨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정당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한다면 악한 여로보암이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정당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면 반대로 비록 어긋났으나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아마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저만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정당해. 때리셔도 정당하고 뭐 은혜 주셔도 정당하고 그러신 거예요? 저만 이게 베베 꼬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퍼질러 자고 있고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반면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허락하시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이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을 드리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냥 뭐 TV 보고 있거나 뭐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는 저희의 삶은 고단하고 질퍽질퍽하고 힘겨운데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삶은 평탄한 삶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해요. 자주 하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아 정말 저 청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삶의 현실이 고단해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도 모를 만큼 참 힘겨운 삶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의 오류가 있는데 저는 이 오류를 결과론적 해석의 오류 혹은 결과에 집착하는 오류, 결과만 바라보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가 지금 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바라보지만 포로기에 잡혔던 사람들이 늘 항상 생각했던 생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 내가 직면한 결과론적으로 그냥 뒤를 다 바라보고 해석하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로 제가 특별히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게 어떤 때 발견되냐면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오류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셨나요? 안 하고 만나신 거예요? 네.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저는 했어요.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내예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저희 아내였는데, 마음속엔 있는데, 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뭐, 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세 가지 제가 이게 좀 근거를 놓겠습니다. 제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양털을 앞에 놨다가, 이게 흠뻑 적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통해서, 응답받는 거 뭐,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저는 마음이 이미 홀라당 넘어갔어요. 저쪽으로 홀라당 넘어갔는데 약간 좀 찜찜하잖아요. 하나님이 땅땅땅 하고 결론을 내려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내 혼자 생각인지, 그래서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어울리는 건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고 저와 상관없는 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저 사람이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 참 정말 철딱선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세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두 명이 저희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던 두 명이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인데, 쌍둥이인데 이 둘이 저희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만약에 형이 선숙이랑 사귄다면 나는 양보할 수 있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존경을 받던 사람. 두 명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양보 못하는데 형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얘네들은 제가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이건 팩트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저를 좋아했던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겐. 저를 좋아했던 자매가, 저랑 같은 동갑이었던 자매가 저에게, 아직도 생각나요. 민들레 영토에서 니네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두 가지 기도 응답이 남았잖아요. 세 가지여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는 이런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해 줄 수 있는 자매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응답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중보 기도 팀을 저희 제가 좋아했던 이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편지를 무려 한 4장인가 5장을 써주는데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를 위한 기도를 빼곡하게 쓰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 기간 동안 오빠의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아무 탈이 없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걸 보고, 야, 이 사람이다. 선교고 뭐고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실 일. 아, 이 사람이다. 기도, 아니, 배우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왜요? 결과론적으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기도의 응답입니까? 지금 그 표정들은 뭐야?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게 불만스러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 질문이 불만스러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껴맞추기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응답일까요? 아니면 저의 껴맞추기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확신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자기의 주관적인 그냥 껴맞추기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냐? 결과론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아마샤를 바라볼 때, 여로보암 2세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결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다. 여로보암 2세에게는 좋은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은혜다라고 우리는 쉽게 결단을 내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어 버려두신 끔찍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 희희낙낙거리며 간증할 때가 수도 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저의 껴맞추기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이 맞는 건, 정당한가, 부당한 건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기도의 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고 어리석었다. 뒤에 돌아서 보니까 참 어렸던 사람의 기도 제목.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를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에 대한 어떤 초점이었고, 전부 다 그냥 저의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맞춰달라는 이기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굉장히 어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어리석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정당한 걸 구했고, 정당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양털에다가 이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어렸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신앙의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게 구했을 수도 있고 악한 의도로 구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한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놓고 난 제대로 기도했어, 그러니 너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며 그러한 방법론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고 싶으신 거예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방법론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해서 인격적인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방법,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저주받은 것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이게 은혜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안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맞으면 아! 막 이러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편하게 죽어요. 마치 막 예수님 다 이루었노라 그러고 막 다 물려주고 막 죽을 때도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죽기 싫어 막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이 의인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 발톱만큼에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의인이 되라. 지금의 너의 결과는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니 더 의롭게 생활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너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만해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너 그러다 죽어.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부추겨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는 불의와 악행을 질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은 여유를 만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한 솔로몬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관점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서 더 의로워져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더 의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 멸망한다. 그게 우리의 의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의인이 되느냐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악인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이니 그럼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끌어가실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비록 내가 악한 모습이 아마샤처럼 부족해서 넘어지는 때가 있겠지만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로 말할 수 있는 경외,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기도해서 구제를 해서 봉사를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아마샤처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도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의 의로 덮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신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어차피 의로워지지 않아도 되고 너무 또 지나치게 악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뭐 그냥 악해도 되겠네. 그냥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뒤에 16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뭐 하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우리의 초점은 의로우냐 악하느냐가 아니라 의로울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얼마만큼 의로워졌어 이게 아니라 의로울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악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도 나의 의로움으로는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고 맡겨드리는 게 순종이며 내가 악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등 받을 수 없는 그 처절한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복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에게 복을 예배를 잘 드릴 테니 복을 주십시오, 순종 잘할 테니 복을 주십시오, 이건 형식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진짜 순종은 뭐냐?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약속된 복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 삶을 들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삶이 수두룩한 것도 저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처절하든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나의 환경,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나의 삶의 결론이 윤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나의 삶이 윤택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처절한 삶까지 뚫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복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안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갖고 있는 평안, 성도가 가지는 안심은 환경을 바라볼 때 나오는 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나오는 안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셔도 오늘 하루 순종하며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성도는 답이 없는 길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걸 요구합니다. 세상을 향해 답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답이 있어서 그 답을 쫓아갔던 세대가 어느 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걸어갔던 세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답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답을 아시며 우리의 전 삶의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뚜벅뚜벅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이라는 선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현실이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이든 여러분들의 실력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며 나의 환경을 이미 결론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답을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